가장 측정된 인간도 놓친 질병, 브라이언 존슨 논쟁으로 보는 바이오 해킹 데이터의 한계. 2026년 7월 레딧 바이오 해킹 커뮤니티에서 브라이언 존슨의 자가 면역성 위험 논의가 확산되며 고가의 건강 데이터가 질병을 조기 발견했는지, 과도한 자기 실험의 위험을 드러냈는지 논쟁이 일었다. 이 글은 혈액 검사와 웨어러블 데이터가 잘 포착하는 영역, 자가 면역 질환과 보충제 조합에서 생기는 공백, 일반 독자를 위한 안전한 자기 추적 원칙을 정리한다. 바이오 해킹 데이터는 혈액 지표, 추세 변화, 결핍 신호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 원인과 조직 수준 손상을 단독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자가 면역성 위험은 위 점막과 위산 내인자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타민 B12 결핍, 철 결핍, 빈혈 같은 간접 신호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보충제 스택과 처방약 병용은 단일 성분 연구보다 불확실성이 크며 수치 개선이 실제 건강 개선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 유명인의 건강 사례는 온라인에서 조기 발견, 과잉 측정, 의료 접근성, 낙인 문제를 동시에 촉발한다. 일반인은 증상 기록, 검사 목적 설정, 의사 상담, 자기 실험 중단 기준을 먼저 정한 뒤 건강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개요 2026년 7월 6절 12일 사이 알보 해커스, 알보요 하킹, 알 오토이뮨인 등 레딧 커뮤니티에서는 브라이언 존슨의 자가 면역성 위험 진단을 둘러싼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확산됐다. 논쟁의 축은 크게 두 가지였다. 긍정적 해석, 고강도 건강 측정과 바이오마커 추적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해줬다. 비판적 해석, 극단적인 보충제 약물 생활 실험이 실제 장기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과신을 낳을 수 있다. 이 사안은 특정 유명인의 건강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현대 바이오 해킹이 가진 구조적 질문을 보여준다. 혈액 검사, 유전체 검사, 웨어러블 데이터, 수면 점수, 식이 추적은 무엇을 잘 포착하고 무엇을 놓치는가?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때 어느 지점에서 의료적 감독이 필요해지는가? 이 글은 온라인 논쟁을 사례로 삼아 바이오 해킹 데이터의 효용과 한계를 정리한다. 특정 개인의 진단 원인이나 치료 경과를 의학적으로 판정하려는 글이 아니며 개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건의 핵심, 왜 이 논쟁이 커졌나? 브라이언 존슨은 장기간의 정량적 건강관리, 식단 수면 운동, 최적화, 광범위한 검사와 보충제 사용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에게 자가 면역성 위험이라는 진단이 언급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질문이 생겼다.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았는데 왜 질병을 막지 못했나? 반대로 많은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빨리 발견한 것 아닌가? 수십 개의 보충제와 약물을 병용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얼마나 검증되어 있나? 고가의 건강 측정은 누구에게 접근 가능한가? 유명인의 건강 실험을 일반인이 따라해도 되는가? 중요한 점은 건강 데이터의 목표가 질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질환은 유전, 면역, 감염, 환경, 노화, 우연한 생물학적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지표를 측정해도 모든 질병을 예방하거나 즉시 설명할 수는 없다. 자가 면역성 위험이란 무엇인가? 자가 면역성 위험은 면역계가 위의 특정 세포와 구조를 공격하는 만성 위염의 한 형태로 설명된다. 주로 위산 생성과 비타민 B리 흡수에 필요한 내인자와 관련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특징 항목 설명 주요 기관 위, 특히 위산 및 내인자 생성과 관련된 위 점막 가능한 결과, 위축성 변화, 위산 저하, 비타민 B3 흡수 장애, 철 결핍, 빈혈 흔한 발견 경로 혈액 검사에서 B, C, 철, 페리틴. 빈혈 지표 이상이 나타나거나 위내시경 조직 검사로 확인 관련 검사 12시, 비타민 B12, 메틸말론산, 호모시스테인, 철페리틴, 항벽세포항체, 항내인자항체, 위내시경 및 조직 검사 등 주의점 증상이 모호하거나 늦게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액 수치만으로 질환 전체를 확정하기 어렵다. 비타민 B12 결핍은 피로, 저림, 기억력 저하, 빈혈, 신경학적 증상과 연관될 수 있다. 철결핍은 피로, 운동능력 저하, 어지럼, 숨참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런 증상은 매우 비특이적이므로 데이터 해석에는 의료적 맥락이 필요하다. 바이오 해킹 데이터가 잘 잡는 것, 바이오 해킹의 장점은 반복 측정과 추세 관찰이다. 일반 건강검진이 1년에 한 번의 단면이라면 적극적인 자기 추적은 여러 지표의 변화를 더 자주 볼 수 있다. 인 결핍과 대사 이상 신호 혈액 검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비교적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빈혈 여부와 적혈구 지표, 비타민 B12, 엽산, 철, 페리틴 등 영양 관련 지표, 간, 신장 기능 수치, 혈당, 지질, 염증 관련 지표, 갑상샘 기능 등 일부 내분비 지표 자가면역성 위험처럼 흡수 장애와 연결될 수 있는 질환은 B12, 철, 페리틴, 혈액세포 지표의 변화가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기적 검사는 조기 발견의 가능성을 높인다. D. 개인 기준선의 변화, 일반 참고 범위 안에 있더라도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페리틴이 수년간 높은 정상 범위에 있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면 한 번의 검사보다 추세가 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바이오 해킹 데이터의 강점은 바로 이 개인 기준선을 구축한다는 데 있다. 3. 행동 변화의 피드백 수면 시간, 음주, 운동량, 식단, 스트레스가 혈당, 체중, 안정시 심박수, 수면 효율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할 수 있다. 이 피드백은 건강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이오 해킹 데이터가 놓치기 쉬운 것,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곧 이해가 깊다는 뜻이 아니다. 바이오 해킹이 놓치기 쉬운 영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직 수준의 질환 혈액 검사는 몸 전체의 간접 신호를 보여준다. 그러나 위 점막, 장 점막, 관절, 신경, 피부 같은 조직의 실제 상태는 영상 검사, 내시경, 조직 검사, 신경학적 진찰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자가 면역성 위험도 혈액 검사로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질환의 위치와 정도를 평가하려면 전문 진료와 내시경 조직 검사가 중요할 수 있다. 기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단계 자가 면역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애매할 수 있다. 항체가 먼저 나타나고 임상 질환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증상은 있는데 표준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상 수치는 질병이 절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검사 민감도와 특이도 모든 검사는 한계가 있다. 민감도가 낮으면 실제 문제가 있어도 놓칠 수 있다. 특이도가 낮으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처럼 보일 수 있다. 참고 범위는 통계적 범위이지 개인의 최적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한 번의 이상 수치는 일시적 변동일 수 있다. 바이오 해커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수치 하나를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이다. 4. 보충제로 가려지는 신호 고용량 보충제는 결핍을 보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원인을 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B12를 계속 복용하면 혈중 수치가 정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왜 흡수 장애가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수치가 좋아졌다는 사실과 원인 질환이 해결됐다는 사실은 다르다. 보충제 스택과 처방약 병용의 데이터 공백 바이오 해킹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스택이다. 스택은 여러 보충제, 식이 성분, 약물, 생활 개입을 동시에 조합하는 방식을 뜻한다. 단일 성분 연구와 조합 효과는 다르다. 어떤 성분이 단독으로 안전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도 그것이 20개 이상의 성분과 함께 장기간 사용될 때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구분 연구에서 비교적 알기 쉬운 것, 실제 스택에서 어려운 것, 단일 보충제 특정 용량의 평균 효과, 개인별 반응 차이 처방약 승인된 적응증과 부작용 오프라벨 사용의 장기 영양 보충제 병용 일부, 상호작용 다성분 조합이 누적 효과 혈액 검사, 현재 수치 조직 손상, 장기적 결과, 원인 인과관계 웨어러블 수면 심박 추세 면역 질환, 암, 조직 염증의 직접 진단 외 조합 효과가 어려운가 성분끼리 흡수와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 간 효소, 신장 배설, 혈액 응고, 혈압,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일한 수치 개선이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장기간 데이터가 부족한 조합이 많다. 부작용이 천천히 나타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명인의 스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처방약, 호르몬, 혈당 조절제, 항응고제, 고용량 지용성 비타민, 미네랄, 허브 성분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조기 발견인가, 과잉 측정인가, 이번 논쟁의 핵심은 조기 발견과 과잉 측정의 경계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비용 편익 프레임 질문 조기 발견 관점, 과잉 측정 관점 검사가 많을수록 좋은가? 무증상 질환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위양성, 불안, 불필요한 시술이 늘 수 있다. 혈액 지표 추적은 유용한가? 결핍과 추세 변화에 강하다. 원인보다 숫자 관리에 집착할 수 있다. 고가 검진은 정당한가? 개인이 비용을 감당한다면 선택 가능하다. 의료 접근성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 유명인 사례는 도움이 되는가? 건강 관심을 높인다. 일반인이 비현실적 모델을 따라 할 위험이 있다 이상 수치 발견은 성공인가 놓쳤을 문제를 발견한 것이다.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이상일 수도 있다. 가장 균형 잡힌 해석은 이렇다. 측정은 유용하지만 측정 자체가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 검사는 의사결정의 입력값이지 결론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번지는 방식 Reddit 논의에서 반복된 반응은 네 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다. 1. 영웅화와 조롱의 양극화 한쪽은 고가 검사로 질환을 찾아낸 성공 사례로 해석하고 다른 쪽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병이 생겼다며 조롱한다. 그러나 두 반응 모두 질병을 개인의 성과나 실패로 환원하는 문제가 있다. B. 낙인과 도덕화 자가 면역 질환은 생활 습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특정 식단, 보충제, 운동 방식, 정신력의 문제로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환자에게 낙인을 만들 수 있다. 3. 의료 접근성 논쟁 고가의 검사, 전담 의료팀, 반복적 혈액 검사, 맞춤형 식단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 유명인의 자기 최적화 모델은 건강 불평등 논쟁과 연결된다. 4. 따라하기 위험 커뮤니티에서는 유명인의 루틴을 참고하려는 사람이 생긴다. 하지만 개인의 병력, 가족력, 약물 알레르기, 식습관, 검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루틴 복제는 안전한 접근이 아니다. 일반 독자를 위한 자기 추적 체크리스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아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1. 증상 기록부터 시작한다. 검사보다 먼저 생활과 증상을 기록한다. 피로가 언제 심해지는가, 체중 변화가 있는가, 식사 후 속쓰림, 복부 팽만 설사, 변비가 있는가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어지럼이 있는가 생리량, 수면, 운동량, 음주,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했는가 증상 기록은 의사에게 가장 유용한 데이터 중 하나다. D. 검사 목적을 정한다. 검사는 많이 보다 외가 중요하다. 결핍을 확인하려는가, 만성질환 위험을 추적하려는가, 증상의 원인을 찾으려는가, 복용 중인 약물이나 보충제의 안전성을 확인하려는가, 목적이 없으면 검사 결과가 불안을 키우기 쉽다. 산. 기본 검사와 고급 검사를 구분한다. 일반적으로는 병력과 증상에 따라 기본 혈액 검사, 간 신장 기능, 혈당, 지질, 갑상샘, 빈혈, 철, 이시 관련 지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위장 증상이 있거나 B1이 철 결핍이 반복되면 위장관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고가의 패널 검사나 유행성 검사는 의료진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4. 보충제는 목록화한다. 의사나 약사에게 다음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품명, 성분명 1일, 용량 복용 시작일, 복용 이후 처방약과 함께 먹는지 여부 중단했을 때 증상 변화 보충제도 생리활성이 있는 물질이다. 천연이라는 표현은 항상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5. 자기 실험의 중단 기준을 정한다. 다음 상황에서는 실험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흉통, 호흡곤란, 실신, 신경학적 증상 등 급성 증상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혈변, 흑변, 반복 구토 심한 피로와 빈혈 의심 증상 간 신장 수치 이상, 여러 보충제 추가 후 새로 생긴 증상, 처방약을 임의로. 시작 중단하려는 경우 바이오해킹 데이터를 해석하는 7가지 원칙 단일 수치보다 추세를 본다. 정상 범위 안의 변화도 맥락이 필요하다. 이상 수치는 재검과 임상평가로 확인한다. 보충제로 수치를 보정해도 원인 질환이 남을 수 있다. 웨어러블 데이터는 진단 도구가 아니라 생활 신호다. 유명인의 루틴은 개인 맞춤 처방이 아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의료진과의 해석이 더 중요해진다. 결론 브라이언 존슨 논쟁은 바이오 해킹의 실패담이나 성공담 중 하나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례는 건강 데이터의 현실적 위치를 보여준다. 혈액 검사와 반복 측정은 결핍, 추세 변화,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 원인, 조직 수준의 손상, 보충제 약물 조합의 장기 효과까지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데이터 회의론과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측정하되 과신하지 않고 실험하되 경계선을 정하며 이상 신호가 반복되면 전문가의 진단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유명인의 바이오 해킹 논쟁에서 일반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교훈이다.